요한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고 티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르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다 이는 참으로 세상을 거선지하라 하더라. 그러면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인근 삼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옛날에 그 강원도에 해은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해은마을은 어떻게 해은마을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냐 하면은 시골에서 그냥 농사를 짓고 사는 마을이었는데 어느 날 뱀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다 뱀에게 물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 부엌에도 부엌 바닥에 뱀들이 기어다니고 그래서 늘 하루에 뱀을 수없이 많이 만나니까 사람들이 뱀에 물리는 사람도 많고 또 물려서 막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뱀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스러워서 이제 도저히 그 마을에 뱀이 너무 많아 살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한 집, 두 집 이제 마을을 떠나는 거예요. 여기는 집도 있고 농토도 있지만 이제 마을을 떠나는 것도 이제 만만치 않는 것이 나가면 어디 가서 또 집을 마련하고 농토를 마련해서 살 수가 있느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숨을 쉬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스님이 지나가서 그 마을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마을 주민들이 그 스님한테 물었대요. 이제 이 마을엔 뱀이 너무너무 많아서 뱀한테 물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심지어 밤에 자다 보면 방 안에까지 뱀이 들어와서 기어다니니까 도저히 살 수 없어 이제 한 집 두 집 떠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한번 물어봤대요. 스님 웃으면서 그 아무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뭐 염려하고 있느냐고 아이 뱀이 이래만 아무 문제가 안 되냐고 그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아니, 뱀이 이렇게 많은데 문제 안 된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집집마다 돼지를 한 마리씩 키우라는 거예요.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를 이렇게 가둬놓고 키우지 말고 놓아 키우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해결된다고 그래 뭐라고. 그제 사람들이 이제 돼지를 한 마리씩 샀어요. 장에 가서 사서 돼지를 그냥 집 안에 풀어놓아 다닌 거예요. 뱀이 나타나니까 돼지가 꿀꿀꿀꿀 기어가더니 뱀 가운데를 강물어 떠드니까 뱀이 두툼하게 나버린 거예요. 그 뱀이 막 돼지를 막 집어먹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돼지가 뱀을 막 그 막 그냥 씹으니까 돼지가 뱀이 토막토막이 나면서 뱀이 돼지를 물어도 돼지는 비계감 안 해가지고 독이 안 들어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뱀만 나타나면 돼지가 확 달려가가지고 돼지는 그 뭐 뱀 가운데를 딱 물어버리면 뱀이 두토막이 되는 거예요. 다시 가운데 토막 내가지고 그냥 꿀뚝꿀뚝 씹어 삼키니까 돼지도 살이 너무너무 찌고 그래야 이제 뱀이 전부 하나 둘 살이 나중에는 뱀을 볼락해도 볼 수가 없는데 나타나기만 하면 돼지가 막 가서 물을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해은마을에 돼지 해자 은혜 해자 써가지고 해은마을 그래가지고 그 은혜 은자 해은마을 그 마을에 그 지금은 그게 어딘지 모르지만 지금 뱀이 없이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고추 농사도 잘하고 호박 농사도 잘하고 그게 너무너무 이렇게 복되게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는 천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모기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잠자리가 많이 태어나면 모기를 이제 잠자리가 다 잡아먹는데요. 이 세상에 천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천적이 딱 생겨서 뭐 뱀 그러면 돼지가 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막 뱀은 돼지만 보면 그렇게 겁을 낸대요. 그리고 막 도망갈 데도 없고 돼지가 뭐 그냥 저도 돼지가 뱀 잡아먹는 거 한번 봤거든요. 그 이야기만 들은 게 아니라 시골에 딱 돼지 나타나니까 뱀 한가운데 빵 물어버려. 뱀이 두 토막 났대요. 다시 물으면 네 토막 되고 다시 물으면 여덟 토막 되고 그 뭐 뱀이 아무리 굵어도 전혀 맥을 못 추고 있다는 거죠. 마음의 세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마음 안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부딪히는 마음의 적이 있고 마음의 천적이 있는데 우리 마음의 고통이 일어났을 때 근심이 일어났을 때 두려움이 일어났을 때 그 두려움을 근심을 염려를 쫓아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사람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그건 너무너무 달라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막 어떤 사람들이 참 똑똑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예수님 말씀 막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학곡동에 살 때 우리 손자매님이란 분이 있었어요. 내가 하도 이야기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매님은 남편이 앞을 못 보시고 아이들이 4명이나 돼요. 그래서 뭐 늘 물건을 머리에 이고 동네마다 산골에 다니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살고 집에 돌아와서는 또 이제 지게 지고 나무하러 가는 거예요. 남편이 아이들 어리고 남편이 집에 이제 뭐 앞을 못 보시니까
자매님이 산에 가서 막 낯을 가지고 와서 그 깔길 가지고 나무를 끌어 가지고 묶어 가지고 지게 지고 오고 막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자매님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자매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뻐하면서 매일 저녁 저희들 집에 이제 성경 공부하러 와요. 저녁에 와서 같이 찬송 막 목이 터져라고 부르다가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저 뭡니까 간증하고 도라미 간증 끝나면 제가 말씀 전하고 말씀 전하면 나 기도해야 하고 그러면 이제 저녁 늦게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자매님 이제 그 이튿날 아침에 자매님 집에서 우리 집까지 한 2km쯤 떨어진 곳인데 산길로 된장 끓여가지고 주전자 담아가 막 또 뛰어와요. 아침에 밥해 놓고 얼른 갖다 놓고 또 이제 가서 밥 퍼서 잡숫고 그 다음에 이제 장사하러 가고 자주 어제 저녁에 밤에 늦게 가다 산에서 여우 만나가 막 고생했다 그러고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있다가 장팔이라는 동네로 옮겨가면서 이제 이 자매님 혼자 제가 자매님 성경 공부를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 이 자매님이 막 안 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런데 막 억지로 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매님이 살고 있는 동네는 금빈이라는 동네인데 한 150호 되는데 그 단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기는 집이 망한 집이 넘어요. 집집마다 한 집 건너 두 집 건너 보면 신상이 있고 그런데 그 동네는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자매님이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 자매님이 기도하면은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 집에는, 자매 집에는 항상 한 귀신들이 한 서너 명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귀신이 나가고, 어떤 사람은 보름 만에 나가고, 아주 질긴 귀신은 두 달 만에 나가고, 또 뭐 성미급한 귀신은 하루 만에 나가고. 자매님 집에 너, 그 집에 자매님 장사를 못 다니시니까, 이 자매님 삶 속에서 이제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돌보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쌀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배추도 갖다 주고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처음에는 한 두세 명 되다가 다섯 명이 되고 열 명이 되고 열다섯 명, 스무 명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재미있게 교회가 이루어지고 자매님 삶도 늘 보면 너무 행복해지신 거예요. 근데 제가 사는 동네 위에 한 부인이 있어요. 이 부인은 전 막 그 부인 보면 너무 안 됐는 게 남편이 정신이 좀 약해, 정신이 안 좋아요. 그 집을 뜯어요. 한쪽을 뜯어가지고 내놓고 엉뚱한 이상한 걸 지어요. 그 집을 가보면 집이 참 좋은 집인데 집을 뜯고 그리고 전혀 그 부인은 뭘 하시냐면은 남편 이제 똑같이 이 손자면 똑같이 남편 덜일 뭐가 덜일 하고 나무하고 그리고 살아요. 아이들 키우는 내가 가보면은 또 그 이제 그 집 그 부인은 시어머니하고 막 갈등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받는 그 스트레스도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인을 볼 때마다 저 부인이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어려움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이 부인은 너무 착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싫으면서도 싫다 소리 못하고 들어요. 듣긴던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하고 세 번 전하고 나중에 막 저도 너무 싫고 왜 이 이야기를 그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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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부인인데 구원을 받고 예수 안에 사는 부인하고 똑같은 부인인데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뒤에 그 부인이 어떻게 된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은 제가 몇 번을 복음전 각오하고 와서 말씀 전해도 예 하고 듣는데 참 마음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같이 예수님을 믿어 교회를 다니고 해도 마음 안에 예수님이 그하고 예수님 그 마음을 이끌고 있는 사람하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는 성경에서 필립과 안드레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필립하고 안드레는 둘 다 똑같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필립도 안드레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필립하고 안드레를 보는 시각이 전혀 안드레하고 필립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안드레와 필립이 너무 달라요. 성경을 읽으면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에 못 박혀 죽어 사흘 만에 부활하신 뒤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 샘 무덤에 갔다 예수님을 모셨는데 밤에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군인들이 밤에 자는 가운데 새벽에 무덤이 열리면 예수님 부활하니까 군인들이 막 기겁을 해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서 군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한 그 이야기를 자세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의논하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돈을 한 주머니씩 주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서 뭐하는데 우리가 자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야기를 해라. 만일 이게 총독에게 들리면 내가 우리 잘 어려움 안 당하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거짓말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돈을 받았겠다, 뭐 뒤책임져 준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 밤에 자는, 우리가 자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게, 자고 있는데 훔쳐간 줄 어떻게 알았노? 만일에 그 군인들이 제자들이 훔쳐가는 거 알았다면 가만히 놔뒀겠느냐. 시체 그냥 들고 가는 게 쉽군지 않으니까 당장 따라가 잡아가지고 체포하지.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대. 아니래. 밤에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대. 군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 여러분 들어보세요. 군인들이 예수님 시체를 지키는 임무를 띄고 있다 밤에 잤다 그러면 자기들이 처벌받은 게 자도 안 잤다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는데 그리고 자는데 그 제자들 훔쳐갔는데 어떻게 알아서 자면서 만일 알았다면 못 가도록 잡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유대인 중에 막 도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종종 이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우리를 비방하는 거짓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걸 믿을까 싶은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시험 들고 교회를 의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어디냐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부활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군인들이 밤에 자는데 제자를 훔쳐갔던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지 죽은 안 살아났는데 제자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 거짓말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고난 어려면 주고 그 일을 계속해 온 거예요. 만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났을까 생각만 해봐. 그런데 아니야. 그 말이 맞아. 군인들 그 이야기 들었어. 어떻게 십자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살만 살아나. 말도 안 돼.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사기꾼들이야. 거짓말쟁이야. 이런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선량한 시민을 현혹하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막 제일 앞장서서 이런 사회 악은 제해야 돼. 이런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핍박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레위기 11장에서 정한 짐승하고 부정한 짐승 이야기가 나와요. 정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면 첫째 굽이 쪽발로 갈라져야 돼요. 굽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야 정한 짐승이에요. 손은 보면 굽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갈라져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은 통으로 하나로 돼 있거든요. 말은 부정해요. 손은 굽이 갈라졌으니까 정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사김질을 뭐 새김질을 못하니까 돼지는 부정해요. 그리고 굽이 갈라져야 하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정한 짐승이란 먹어도 되고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안 갈라졌거나 굽은 갈라진 새김질을 안 하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굽이 갈라지면은 우리가 이제 둘로 굽이 딱 이렇게 갈라지면은 딱 이제 짐승이 설 때 서는 힘이 양쪽에 같이 실리는데 굽이 하나로 돼 있는 말 같은 짐승은 딱 서면 한쪽에 힘이 딱 받쳐지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들의 생각이 요즘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 아이들이 너무 산만해서 산만해가지고 막 이야기도 듣지도 못하고 막 혼자 막 그게 이제 참 문제가 돼가지고 아이들 집착력이 적고 산만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집착을 하는 것도 너무 한쪽에만 집착해가지고 다른 걸 전혀 못 보고 한쪽에만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 그것도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양쪽으로 굽이 갈라져가 둘 다 나누어서 정확하게 양쪽도 볼 줄 알아야 하는데 한쪽에만 집착돼 한쪽에만 보고 전혀 다른 쪽을 못 보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사탄의 자리 끌림을 받거나 시험에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런 이야기, 그런지 내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사흘 만에 부활하셨대. 아니야. 사흘 만에 부활한 게 아니고 군인들이 밤에 잘 때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대.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어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군인들이 밤에 잤다면 잤다고 이야기했겠나? 군인들이 밤에 자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 훔쳐가는 걸 어떻게 알았지? 이야기가 말이 아닌 게 정확하게 거짓말인 게 보여지는 거예요. 군인들이 진짜 밤에 잤다면 잤다고 말했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절대 제자도 훔쳐갔다면, 당장 그걸 알면 당장 잡지. 모르면서, 저 아는데 왜 가만히 뒀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어떨 때 양쪽의 이야기를 듣는데, 한쪽에 치우쳐서 판단을 내릴 때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제 언제 자기가 마음에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냐면,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말합니다. 주여, 뉘신이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요? 나사렛 예수다. 사울이 그때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신이 부활하신 게 맞네요. 당신이 사신 게 사실이네요. 그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한쪽 말만 듣고 밤에 예수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한쪽 이야기보다 그것이 얼마나 자기가 잘못된 것이 막 깨닫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애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제 사울이 자기의 범한 죄를 생각하면 야, 내가 한쪽 이야기만 듣고 이게 너무 큰 죄구나. 그때부터 사울은 절대로 한쪽 이야기를 안 듣고 자기 생각이 어떠한지 그 옛날 정확히 성경을 펴놓고 어느 것이 옳은 건지 정말 분별하면 나가니까 이제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에서 빌립과 안드레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까 가지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빌립을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자, 이제 빌립이 그 안드레하고 똑같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인데 갈릴리 바다에 이제 고기 잡으러 왔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뭘 봤냐면 갈릴리 가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것을 정확히 본 거예요. 예수님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빌립이 또 와서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 뭐 하려고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러시지?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예수님이 하인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연회장이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려고 포도주를 떠가지고 가면 냄새가 너무 향기로워요. 이거 맹물을 부었는데 왜 향기, 보니까 너무 맛있는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야 이제 하인들 갖다 주면서 막 포도주로 변했어요. 와봐요. 이게 포도주가 됐어요. 내가 물을 부었는데 너무 놀라워요. 빌립이 그 사실을 본 거예요. 참 놀랍다. 어떻게 예수님 물을 항아리에 부어라고 했는데 분명히 샘물을 갖다 부다 부었는데 떠다 주면 그게 포도주로 변하지. 야 굉장히 놀라우시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 들었는데 다 죽어가는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걸 빌립도 역시 옆에서 봤어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어가는 그런 걸 정확하게 빌립이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리고 빌립이 자기가 보고 느낀 자기가 아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보고 느낀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무슨 말을 해주시길 원했느냐 하면 예수님 당신 물로 포도주 만드셨잖아요. 38년 된 병자 살리셨잖아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걸 살리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일 할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니까 이 떡이 모자란 이 부분도 해결할 분 주님이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빌립의 마음에서 그 대답이 나오길 바라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셨을 때 돈도 200데나리온도 없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5천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을 만한 떡을 구한다는 건 역시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어차피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당케 하실 때가 있지만 사랑하는 주님께 때때로 우리들 속에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당케 해요. 왜 하시는지 아십니까? 빌립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서울 시내 한가운데서요. 돈 줘서 한 2시간 안에 5천명 먹을 식사 사오라 하면 못 사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광야 한가운데 들판에서 돈 주어가지고 5천명 먹을 음식을 사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신 말씀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그때 빌립은 이 사람 먹으려면 한 5천명 되겠지. 한 사람이 얼마씩 해서 200대는 떨기 필요하다. 그런 계산이 나와요. 그 계산이 나왔지만 돈도 없지만 온 돈이 있어도 어디서 5천명 먹을 떡을 사겠어. 못 사니까. 안 되겠네. 안 돼.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 포도주가 모자랄 때 물로 포도주 만드시고 왕의 신하들이 다 죽어갈 때 주님이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 일으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이 문제는 예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빌립의 마음에 그 대답이 나오기를 주님은 정말 바라십니다. 여러분 거기서 광야에서 돈이 있어 떡을 구하지만 어차피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데 빌립은 자기 계산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죽은 자를 살리고 38년 된 병자 고치고 다 죽은 사람 살리고 물로 포도주만 그걸 봤다면 우리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분이 예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힘으로 가능한 일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때때로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닥칩니다. 그때 여러분 조용히 들어보세요. 빌립에게 하셨던 주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배불리 먹게 하겠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처리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우리에게 주님이 조용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주님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도 이건 안 되겠습니다. 될 게 따로 있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이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당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 마음이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예수의 능력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닥치고 문제를 닥쳤을 때에 내 안에 그 예수님을 모셔와서 포도주가 모자랄 때 해결하셨던 예수님, 떡이 없을 때 해결하셨던 예수님, 파도가 칠 때 해결하셨던 예수님, 죽은 나사로 옆에서 살리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모셔드려서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당한 그 문제하고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골리앗 키가 여섯 규빗 한 뼘이라 하다. 여섯 규빗 한 뼘. 한 규빗이 약 45cm니까요. 여섯 규빗이면 약 270cm쯤 되죠. 그렇죠? 45cm니까. 여섯 규빗 한 뼘이면은 3m쯤 돼, 3m. 아마 지구에 골리앗처럼 키 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막 2m만 돼도 키가 막 얼마나 커 보이는데. 그 막, 저 뭐, 창자루가 배틀채 같고, 뭐, 노트북을 쓰고 어린 값을 입고,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이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 골리앗하고 싸우기 전에, 다윗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먼저 여호와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을 붙여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하고 골리앗하고 싸움을 붙이면 내게 다시 어떤 문제가 있고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하고 그 문제를 싸우고 골리앗하고 싸움을 싸워보면 결론은 어떻게 나겠습니까?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혹시 하나님 질 수 없을까? 하나님 안 질까? 골리앗 저렇게 힘이 센데? 그러니까 이제 싸움을 마음에 붙여보니까 하나님 능히 이기시는 거예요.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과 골리앗 싸우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내 목을 끊고 네 고기로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고 구원이 여호와께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다윗은 이제 담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골리앗이 화가 네가 나를 강아지로 알고 막대기 들고 나왔느냐. 너무 우습게 보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제가 인생을 살면서 복음 안에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방한 사람도 많고 비난한 사람도 많고 그때마다 내가 그 문제 앞에 나갔으면 늘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중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저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이 골리앗하고 싸우면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빌립이 있고 안드레가 둘이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베스다, 똑같은 베스다 사람으로서 갈릴리 바닷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보셨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소와 양과 비둘기 쫓아내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치는 것도 보고, 38년 된 병자 일어나 걸어가는 것도 보고,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빌립은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니까. 마음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되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도 인색해지고, 예수님이 또 내게 일할 것 같은 마음의 믿음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기 혼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안드레는 어땠습니까? 아, 저 예수님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주인이신데, 저 예수님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구나. 그러면 저 예수님이 내 마음의 풍랑도 잔잔케 하시겠구나. 맞아요? 맞아요. 왜 우리 집은 매일 가족들이 몸에 싸우지? 왜 우리 집은 부부끼리 싸우고 자식들하고 싸우고 형님 맨날 싸워? 그래서 우리 집은 막 늘 살벌해. 풍랑이 쳐. 이걸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풍랑을 보고 고요하라 잔잔하라 그러니까 금방 되잖아.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정이 너무 살벌합니다. 가족들이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 집에도 한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 집이 고요하겠습니다. 잔잔하겠습니다. 은혜롭겠습니다. 아멘. 아멘. 야, 이제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 예수님, 제가 빚졌는데 길이 없습니다.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주님이 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매님이 어떤 자매 빚이 굉장히 많이 졌어요. 빚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사는 맛을 다 잃어버렸어요. 정말 죽어라고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 맛있는 거 한번 못 사주고 옷도 제대로 못 사주고 전부 이자로 내면 너무 한스러운 거예요. 자매님이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다른 건 해결하지만 성경에 읽어보니까 빚을 대신 갚아줬다는 이야기는 없네요, 성경에서. 그래서 내 빚 문제는 주님이 해결 못하시지요? 성경에 없는 거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누구 빚 갚아준 거 없는데 내 빚 한번 갚아주세요. 자매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기도를 했어요. 그러는 날 자기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빚을 해결해 주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어떤 마음인가? 이게 진짜 이 마음이 생겼는데 진짜 해줄 것인가? 이거 모르겠는 거예요. 다시 기도 또 해결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또 기도하는데 너무 명백하게 들었어요. 남편은 구원도 안 받았는데 오늘 자매가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여보,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빚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남편이 허허 웃으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너무 좋다. 빚도 다 갚아주나? 아니, 여보, 하나님이 내게 하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매님이 막 믿음을 가졌어요. 어느 날 빚쟁이들이 해결사를 보냈어요. 저녁에 남편을 불러가지고 데리고 나간 거예요. 빚이 아무 말 못 남편이 그 사람 끌려서 밤새도록 끌려다니고 막 고통을 겪고 고생을 하다가 그 이튿날 한 오전에 돌아온 거예요. 이 자매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빚이 좀 있기로 하였으니 우리 어렵긴 하지만 갚아주는데 빚쟁이한테 전화했어. 아니 당신 말이지. 아니 빚졌지만 사람들 보내 남편을 밤새도록 그렇게 고생을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말이지 막 전화를 했어. 빚쟁이가 뭐라냐면 깜짝 그랬느냐고 미안하다고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만나긴 뭘 만나냐고 돈도 없다고 하지. 아, 제발 좀 만나달라고. 무슨 소리냐고 말이지. 사람 그러지 말라고 말이지. 아, 제발 만나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방에 가서 만났어요. 빚쟁이가 하는 말이 너무 미안하게 됐는데, 이거 빚 안 갚을 테니까 없는 걸로 하면 안 되겠냐. 빚 안 달라고 할 테니까 없는 걸로 하면 안 되겠냐고. 뭘 왜 없는 걸로 하는데 빚진 건 빚을 갚아야지. 아니 그건 그런데 제발 부탁인데 제발 없었던 걸로 해주고 빚 다 받는데 받았던 영수증까지 써줄 테니까 말이지. 안 된다고 말이지. 내가 빚진 건 왜 빚을 갚아야지. 난 빚을 안 갚고 영수증 받느냐고 말이지. 막 그 부인이 너무 애원을 한, 제발, 이제는 빚쟁이가 애원하니까, 아니, 빚진 사람이 빚쟁이가 막 애원을 하는 거야. 무슨 소리냐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안 띠먹는다고. 당장 우리 어려움 못 갚는 것 뿐이지, 빚은 갚는다고. 맞아, 그 빚쟁이 울면서, 제발 사람 살려달라고. 제발, 이거 다 갚으려고 내 영혼식에, 제발! 그래서 안 된다고, 나는 할 수 없이 억지로 막 그래. 그럼 그래 하자고. 빚을 다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가니까 남편이 너무 웃음 사실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더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빌립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능력을 행하여 역사를 하시는데 그 능력을 믿지 않고 내 생각 가지고 내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안드레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보리도 다섯 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인다는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고 하면은 우리 힘으로 안 돼. 예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시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 풍랑을 잔잔케 하셨어. 그리고 안 되는 형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도 기뻤는데 거물대 고기가 뭐 너무너무 잡혔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잔을 들고 걸어갔어. 그래 이 예수님이면 우리의 이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강남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 속에는 늘 살아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런저런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 말고 불가능한 어려운 일을 여러분에게 단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주님 왜 날 이렇게 어려운 단케 하시라고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데 이 어려운 문제 나는 해결 못합니다. 그럼 누가 해야 하지요? 예수님이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죠. 예수님이 하셔요. 예수님이 하셔요. 저는 형제들이 병에 걸렸을 때 자주 생각합니다. 형제하고 나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 오셨어. 그럼 내가 밑에 내려앉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겠지. 말씀을 전한 뒤에 형제가 병들어 막 죽어가는 걸 보고 못 본 채가 그냥 가시겠나? 아닐 거야. 예수님은 반드시 형제를 고치실 거야. 예수님은 반드시 형제님을 온전히 하실 거야. 예수님의 마음하고 형제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그냥 다른 예수님의 행동을 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거야.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살리시려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자를 돌로 치라고 하셨다면 가늠한 여자를 살리신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신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거라 말씀하실 거다. 38년 된 병력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예수님이라면 지금 병이 들어서 고통하는 사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실 거다.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듬어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확실하면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예수님 일하신 거 말고 그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넘으시는 분이니까 다시 이제 우리 삶으로 오셔서 자 여기에 내 동생이 아프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예수 살아 계시는데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고칠 줄 믿습니다. 이제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눈먼 소경을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걸 정확하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로 불러오는 겁니다. 마음 안에서 그죠? 가능하지요?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 내 동생이 지금 참 몸이 중합니다. 내 동생이 암에 걸렸습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정말 기가 아픕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혈압이 높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몰라. 그래 가시겠어요?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어요. 예, 제발 그런 예수님 믿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동생 일들, 조카, 우리 모두 일을 당신의 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빌립보고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랬죠. 어디서 떡을 사지요? 중국집에? 만두집에? 어디가 떡을 삽니까? 피자집에? 여러분 이 5천명 되는 사람 먹이 어디가 삽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안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문제 앞에 문제만 들고 예수님 없으면 고통스럽지만 문제가 있고 예수님이 있으시면 마음 안에서 그 문제하고 예수님하고 씨름을 붙여봐요. 그럼 예수님이 문제에게 지셔서 못 이기시고 풍 하고 넘어지셨고 그 어려운 문제가 탁 나를 잡고 장악하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안 믿죠? 예수님하고 씨름을 붙이면 예수님이 큰 금방 해결하고. 금방 해결하고.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에 빌립과 안드레 가는 글을 읽었는데, 빌립이 예수님의 수천명의 무리를 먹을 음식을 이야기하시는 걸 듣고, 예수님이면 이 문제 너무 해결할 수 있는데, 물로 포도주 만들면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데, 그 마음이 빌립의 마음에 막 들어온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안드레 마음에. 안드레 마음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막 예수 가려고 하는데, 어떤 아이가 뭐라 들고 왔어요? 아저씨, 아저씨. 어, 왜, 왜? 아저씨 예수님 제자 맞죠? 어, 그래, 맞아. 왜? 이거! 그게 뭔데? 보아라요! 알았어요. 딱, 아이가 준대 보니 거기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있는 거야. 야! 고마워! 고마워! 예수님한테 갖다 드릴게! 고마워! 빌린 마음에 이 문제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이 보리떡 다섯 개 예수님 앞에 데려갔어요.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빌립이, 아이고, 안 들으지.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앉았네. 보리떡 다섯 개 5천명이면 뭐 얼마나 되기는 냄새 맛도 다 없어질 건데. 저걸 가지고 예수님 먹고 말아가지고 저 뭐 보리떡 다섯 5천명을 먹이려고. 아휴, 예수님도 제자도 좀 똑똑한 사람 세우지. 저렇게 셈도 못한 사람 세워가지고 문제야. 아마 빌립은 그렇게 판단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게 있는 건 보리떡 다섯 개 뿐이지만 이 보리떡 다섯 개를 예수님이 일하시면. 지난주 우리는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작은 기름 한 병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르밧 가부가 말해요. 내가 가진 가루통이 가루 조금 뿐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뭘 믿는 게 아니라 무슨 역사이나 하나님을 믿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빌립아, 떡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포도주 모자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너 나를 한번 의뢰해봐. 나를 한번 의지해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빌립 보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그 말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빌립이. 안타까워. 그런데 빌립은 뭐라 그럽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니다. 자기 생각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자기 생각 안에서 생각하고, 안드레는 자기 생각 속에 예수님을 모셔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능치 못한 일이 하도 없이 이루어지는 그걸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거죠.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한번 물어보십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 왜 빌립과 안드레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예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의 신앙과 안드레의 신앙. 그리고 예수님이 빌립이 자기 생각 안에만 있고 자기 생각 속에만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없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 마음에 없이 자기 생각 안에 머무르면 뭘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건 내가 네 속에 역사하겠다는 이야기니까 네 속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간에 그 문제를 네 혼자 처리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봐라. 내게 역사 맡겨봐. 내가 해결할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적은 많은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런 일 당하면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마음이 어둡고 해결하려고 막 인간적인 수단도 써보고 방법도 써봅니다. 그렇게 해보면 뭐가 잘 안 되는 걸 느낍니다. 아, 안 되겠구나.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 먹게 하겠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자꾸 물으십니다. 아, 주님 이래도 안 되고, 돈 빌려가도 안 되고, 뭐 저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안 되겠네. 아니, 뭐 죽고 말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내가 연약한 거 부정을 하시면서 왜 이런 일을 당케 하십니까?
주님이 일하시려고 그러지요? 맞지요? 내가 주님 마음 정확히 알지요? 주님 이거 해결하길 원하시지요? 내가 주님이 해결할 거 믿기만 하면 해결하시지요?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이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들은 한쪽에만 체중을 다 실지만 굽이 갈라진 짐승은 한쪽 자기 생각 말고 또 다른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드레는 5천명을 먹여 떡이 없나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마음 안에 불러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잘 기억이 안 나요. 이해가 안 가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해결하면 이 문제 해결하실 거야. 예수님도 오시면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셔온 겁니다.
사랑하는 강남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어려움 없을 때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은 여러분 방법으로 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빌립처럼 하지 말고 안드레를 배워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너무너무 어려운데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답답하고 막막한 일들이 많았는데 우리는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나하나 풀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참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를 하려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생각이 이어가요. 막 생각이 끌려다녔어요.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제가 막 주님 앞에 너무 감사했던 것이 주님이 일하신다는 마음에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우리를 도와줘 풀어준 그게 너무 감사해요. 예, 예수님 당신은 정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강남교회의 머리십니다. 당신은 이 교회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가족들을 방에 돌으라고 앉아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일을 하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눈으로 보기에 잘 될 것 같은 눈으로 봐도 잘 이루어질 크기에 기대를 두지 말고 소망을 예수님께 두십시오. 예수님을 앙망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아주 가까이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 먹게 하시겠느냐. 주여, 어디서 떡을 사다니요? 당신이 하셔야지요.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린 못합니다. 그거 안 하면 예수님 아닙니다. 이런 걸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하나 둘 해결하면 더해지면서 여러분과 주님 더 가까워지시고 이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어떤 문제 앞에 참시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간에 빌립처럼 자기 생각 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불러드리세요. 그러니까 금방 아이가 벌떡 다섯 개도 가지고 오지요. 예수님 드렸더니 그거 가지고 5,000명을 먹고 남는 그 큰 기쁨, 그 큰 영광 안드레가 얻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모나마 기쁨을 삼게 되기를 빕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